예, 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주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주시지 않았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감에 있어서 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읽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수시로 우리가 성경을 바른 안목을 통해 보느냐라는 걸 점검해야 성경을 읽고 나서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장하는 열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부지런히 지금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주는 그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단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안목을 가지게 하는 설교는 듣고 싶은 사람이나 또는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말 그대로 새 신자들, 예수님의 생명으로 목숨으로 사서 교회로 바로 보낸 이런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결국 이런 바른 영적인 안목을 가지기까지 정말 거의 뭐 한국에서 열심히 그렇게도 신앙생활을 했지만 뭐 30년을 거기서 한국에서 살아오면서도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교회를 떠난 적은 없거든요. 그 나를 말씀을 사모했고 열심히였고 그랬는데도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하고 이런 안목을 가지게 되면서 아 그때 내가 얼마나 너무 방황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막 들어오는 새 신자들이나 또 이제 이런 저처럼 방황하다가 이제 모든 걸 바르게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뜻 앞에 바르게 나아가고자 제 결단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꼭 피하지 말고 걸어야 될 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구원하신 출애굽을 통해 구원한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모으듯이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듯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늘 교회에 처음 오면 뭐 설교가 어려울까봐 뭐 자꾸 뭐 듣기 좋고 먹기 좋은 것만 골라서 먹이려고 하는 이런 사실 기존 성도들의 쓸데없는 기우거든요. 자기들도 그렇게 숙달이다 보니까 딱딱한 음식, 그러니까 건강 진짜 건강한 그 말씀을 바르게 보는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항상 쉽고 편한 것만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 자기가 더 걱정인 거예요. 이건 다 기우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거는 우리가 주는 대로 먹고 가르치는 대로 배워가게 돼 있습니다.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이게 바르게 형성이 돼야 이제 그들이 이제 스스로 자아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의 삶이 시작될 때 바른 가치 안에서 삶을 추구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강하게 훈련하고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사서 보낸 이 생명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바른 안목을 가지게 하는 거다. 그러면 저는 새 언약의 표현으로는 그 가슴에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그 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꼭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 와서 당연히 상한 마음과 뭐 지친 영혼들이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들의 감정을 잘 받아주고 잘 훈련하고 이거 중요한 건데 그것만 할 수는 없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가적인 거라는 거죠. 응급실에서 잠깐 그 생명을 살려놓는 그런 정도지 결국은 응급실에서 끊어진 생명을 호흡을 붙여놨다고 해도 그 다음 조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죽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하든 항상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바르게 먹을 수 있게 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의 일을 우리가 꼭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 옆에서 함께하는 일을 도와주고 목사가 하는 일 도와주고 뭐 집사가 장로가 하는 일 도와주는 좋은 동료가 되는 걸 넘어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들 마음속에 기록되게 하는 그 새 언약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는 하나님의 그런 도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 당연히 많은 것을 도와주죠. 아이들이 뭘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그 아이들이 스스로 행할 뿐 아니라 다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은 그들을 교육하고 이끌어가는 이거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계해서 바른 길에 서서 바른 태도를 가지게 하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명이 태어나고 자라갈 때 이런 같은 원리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과 역사를, 성경과 역사를 온전히 알리고 그래서 이 성경을 온전히 보는 눈을 가질 때 바른 신학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나가야 되는 것 잊지 마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아가서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살펴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을 아는 것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고 바르게 살펴가기 위한 중요한 어떤 가이드가 되거든요. 방향을 잃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준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래서 이 아가서의 저자는 이제 솔로몬이라고 보는데 솔로몬이 아니라 다른 지혜자의 글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뭐 그 이유들 중에 예를 들면 솔로몬의 일생을 볼 때 그가 지금 아가서를 통해 보여주는 가정관, 결혼관, 연애관 이런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솔로몬은 아내와 첩을 1,000명을 둘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에게 뭐 가정, 아내 뭐 이런 건 전부 정치적 목적과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단 말이죠. 근데 아가서에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아마 솔로몬은 아닐 거야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탈무드의 기록을 보면 히스기야와 그의 동료들이 이 아가서를 기록했다 이런 기록도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아가서에서 나오는 표현 방법들이 솔로몬 시대에 나올 수 없었던 표현이라는 거예요. 훨씬 후대에 사용하는 표현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게 솔로몬의 기록이 아닐 거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한글이 창제됐던 시기에 그 한글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한글에 보면 좀 달라 보이는 게 있잖아요. 뭐 맥락은 거의 비슷한데도 이제 그런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 비평을 하는 차원에서 많은 의문점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저자에 대해서 그런 주장 또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 또한 확실하게 뭐 이거를 근거를 뒤집을 만한 그런 증거가 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그 저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증거를 보면 첫째, 본문 자체가 솔로몬의 아가다, 솔로몬의 이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둘째, 솔로몬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셋째, 솔로몬을 왕으로 다섯 차례나 언급을 하고 있고 넷째, 이런 정도의 글을 적을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볼 때 예? 뭐 아가서의 내용에 보면 희귀 식물의 이름, 호화, 궁중생활의 면모 아주 속속들이 이게 드러나는 걸 볼 때 이건 지혜로웠던 이 솔로몬의 저작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가서에 보면 21개 종류의 식물이 나오고 15종류의 동물이 소개되거든요. 또 다섯 번째 이 아가서의 내용 중에 솔로몬이 적었다고 다 인정하는 잠언, 이 잠언과 유사한 구절들이 있어요. 아가서 4장 11절은 잠언 5장 3, 4절과 비슷하고 아가서 4장 14절은 잠언 7장 17절, 아가서 4장 15절은 잠언 5장 15절, 아가서 7장 9절은 잠언 23장 31절과 유사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예루살렘과 그 주변, 그러니까 도시 지리, 도시 지역의 이런 이 내용이 아주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가서에 나오는 지명들이 뭐 예루살렘, 가멜, 샤론, 레바논, 엔게디, 헤르몬, 디르사 이런 지명들은 다 하나의 통일국가였을 때 나오는 지명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또 하나 일곱 번째는 솔로몬에게 왕후와 후궁이 많았다. 이런 기록들을 볼 때 이 본문의 내용은 거의 뭐 솔로몬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가서의 기록의 이 어떤 그 이 저자는 아마도 솔로몬일 거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 아가서의 그럼 기록 시기가 언제냐를 보면 뭐 솔로몬이 기록했다면 그의 재위 기간 중 어떤 시점이었을 건데 근데 그 재위 기간이 언제쯤이냐라는 거는 본문 6장 8절을 보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건 재임 초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일생에 그 후궁 700명, 첩 300명을 둔, 1,000명을 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후궁이 80명 정도고 뭐 왕비가 60명 정도더라고 하면 거의 초기 통치 초기 시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이렇게 좀 유추해 가는 게 좀 참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록 목적은 뭐였냐? 수집 목적은 뭘까? 각자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 다르니까 이제 목적도 아주 다양하게 이야기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견해로 볼 때 이 책의 목적은 첫째 이제 역사적인 시점으로 보면 아가서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결혼의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가르치기 위한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읽으면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어떤 그 역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사용을 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 교리적인 목적으로 볼 때 아가서의 중심적인 교훈은 뭐 연인의 그 연합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사랑과 연합, 사랑과 하나됨이 바로 아가서의 어떤 교리적 그 어떤 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행했던 그 일부 다처제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처음 세우신 가정의 모습처럼 일부 일처제의 당연함을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독론적인 목적으로 볼 때 우리가 어제 그 예표론적 해석, 그러니까 모형론적 해석을 살피며 말했던 것과 같은 이제 안목인데 솔로몬이 그의 신부를 위한 그 이 사랑이 바로 이제 그의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안에서 신부의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 성도들이 성숙하는 것과 그 사랑 안에서 그가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을 실현하는 이런 내용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야훼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처럼 간주하고 신약에서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 이런 식으로 보고 풀어가는 거죠. 뭐 비평학자들의 경우는 이 아가서가 뭐 사랑을 주제로 한 노래는 사실이지만 뭐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견해가 얘기하듯이 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뭐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곤 합니다. 어찌 됐든 여러 가지 해석 방법으로 다 각자가 생각하는 목적을 설명하는데 우리가 살펴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 글이 기록된 시기나 배경을 그 역사적 사건의 근거에서 생각해 보자면 이게 순수한 사랑과 거룩한 순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한 것일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이 가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는 거죠. 가정에 대한 예표적인 의미로 볼 때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고 했잖아요. 예표론적으로 보면 이 둘의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것들을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이러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을 근거로 볼 때 그렇다면 이 글을 적을 당시 솔로몬이 왕비가 60이에 뭐 후궁이 80이라고 하면 아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어쩌고 가정이 어쩌고 순결한 뭐 정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사랑의 노래를 어떻게 지을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일 거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부인과의 경험일 거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어떤 주석에서는 이 아가서가 솔로몬 집권 초기 그 처음으로 그 솔로몬이 결혼했던 여자는 이집트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공주를 데려올 때 적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보여주는 그의 첫 번째 여자가 이집트 공주였단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1절에 잠깐 지나가지만, 이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와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첫 번째 했던 정략 결혼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안에서 순수한 사랑을 느낀다? 이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좀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그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려보겠다고 첫 결혼부터 막 자기를 희생해가며 뭐 이집트의 공주와 정략적 결혼을 시작으로 왕비 60, 후궁 80을 두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 술람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목적이 없는 참된 사랑, 순결한 이 어떤 정절, 그로 인해 가능한 이 참된 가정의 그런 모습, 이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칙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가 지금 막 이렇게 살아오는 이런 뭐 왕비가 60에 후궁 80 이런 것들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적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적었다고 추정되는 때에 적어도 결혼을 지금 왕비 60에 후궁 80은 140번 정략적 차원에서 행하면서 사랑과 순결과 뭐 거룩한 가정에 대해 교육할 자격조차 없이 살았다는 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 이런 걸 쓸 수 있겠구나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순결한 삶, 거룩한 가정은 이런 거다. 그거를 이루는 길에서 순종하지 않다가 이게 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막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여인을 만나면서 정말 이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 기쁨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혜를 얻어서 썼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수신자,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뭐 술람이 여인이든 뭐 솔로몬의 자녀들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든 자기가 불순종의 삶을 고집하는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참된 사랑은 뭐고 순결한 성은 뭐고 결혼과 갈등을 통한 이 가정의 참된 의미. 오늘날도 이 가정이 얼마나 많이 깨져가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아가서가 주는 가정에 대한 참된 의미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일을 참회하면서 진정으로 순수한 사랑의 바른 가치관, 순결의 중요성, 온전한 가정에 대해 교육하기 위해 기록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그 내용이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걸 설명하기에는 그 내용을 보면 좀 성적으로 적나라한 표현들이 있지만 자신의 일부 달처제에 대한 후회와 그릇됨에 대한 자기 반성의 마음이 담긴 어떤 의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어찌됐든 이것은 제가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자료들을 살피면서 제가 내리는 어떤 결론이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역사적 배경과 상황을 스스로 살펴서 다른 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좋고 주석도 살펴도 좋고 그래서 이 아가서의 기록 목적을 좀 직접 깊이 묵상하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참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왜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만드시고 그 둘의 사랑을 통해 한 가정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생명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했을까? 좀 차분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창조의 때 보여주는 이 가정은 분명히 일부일처입니다. 근데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다처 또는 일처다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요즘에는 사회가 발달하고 삶이 나아지면서 고등교육을 받게 되면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일부일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부부는 일부일처여야 한다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뭐 사회적, 종교적 이유로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사실 뿌리를 보면 다 저들의 욕심, 욕정, 정욕이 뿌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신앙을 들이대고 사회적 분위기를 들이대고 돈을 들이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회피하려는 몸부림이 일부 다처지 절대 일부 이처럼 온전치 않다는 거죠. 솔로몬의 경우도 보세요. 나라를 잘 다스려보겠다고 지금 나라의 안정을 위해 주변의 나라들과 결혼 동맹을 맺는 정치 방법을 사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뭐 나라의 안정을 위해 정말 솔로몬이 왕으로서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방법은 일반적인 이 세속의 나라의 왕들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 되신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역할이 뭔지를 다 알려주셨고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삶을 기준, 삶의 기준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유행이나 이 세상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던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일부일처를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기본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여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다 일부다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냐면 하나의 인간적인 생각, 욕심이 개입된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어떤 잘못된 사건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일부다처 괜찮아라고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건들을 보세요. 제대로 된 결혼이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은 아담에게 한 사람 아와를 주셨듯이 성경 전체적인 가정과 그 속에 부부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일부일처라는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신의 산 언약에서 왕이 행할 바 도리를 율례와 규례와 명령으로 분명하게 또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자기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분명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넘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어떤 선을 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축복과 칭찬으로 시작됐던 하나님 나라를 자기 본능 욕심대로 살아가는 욕심으로 인해 세상의 더러운 나라로 변질시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이 택함 받은 나라를 분열케 하고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이끌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넘어서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일이 없는가 좀 잘 되돌아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기준을 알려주시고 인류의 첫 가정으로부터 분명한 가정의 삶이 어떠해야 하며 남편과 아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는데 인간의 본능과 욕심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바른 삶의 도를 온전하고 바르게 따르지 않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수한 사랑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구약 천국의 맛을 보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솔로몬처럼 참으로 빛나간 길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길로 돌아서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도 배우고 온전하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 잊지 않고 죄악된 길 속에서 속히 돌아서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참되고 거룩한 성도 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로부터 그들의 이 가정에 대한 온전한 개념과 연애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 위에 그들이 모든 관계를 또 모든 가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